룻기 4장 8절에서 10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룻기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룻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룻기에 이 상당히 교훈이 많아요. 짧은 책이지만은 근데 이제 이 룻기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뭐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아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 구속자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근데 만약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하지 못하면은 이 룻기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보아스가 결국은 하늘의 보아스이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이 책을 읽는다면은 훨씬 더 나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기의 러브스토리는 예수님과 그의 백성, 우리들, 교회 사이의 러브스토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실상 성경에서는 이 사랑의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하나님은 이를테면 신랑이시고 그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신부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은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분의 뜻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룻기가 거기에 막 테이프를 끊었다 할 수 있죠. 그 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그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그런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 이제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피투성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다 멸시하고 다 지나갑니다. 그냥.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아기를 보시고 깊이 동정하셔서 아이를 씻기주고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재워주고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되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와 이제 일테면 장성한 그 처녀와 결혼을 해서 그 처녀가 일테면 왕비가 되는 그런 예시가 나오죠. 이제 그 포인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비가 이제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해서 여호와를 배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절의 사랑은 자기의 그 왕비된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구출해서 자기의 참 아내로 삼으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많아요.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와의 이거는 실화예요. 사실은 실제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굉장히 그 소문난 여자예요. 질이 안 좋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막 낳고 이런 여자죠. 그래서 좀 뭐 바람둥이인데 그 고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또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고멜은 창녀와 같은 여자인데 그래서 결혼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고멜이 나중에 결국은 뭐 집을 나가고 딴 짓을 하는데 호세아가 이를테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배신과 악행 때문에 고통받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심장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외에도 나중에 이제 고멜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고멜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팔려가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삶이 망치게 되는데 팔려간 그 고멜 이제 젊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이제 늙었고 여자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 고멜의 주인에게 가서 팔렸으니까 그 노예로 잡혀 있는 고멜을 돈을 내고 속량해서 구출해 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값을 치르시고 구출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비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은유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면 바울이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남편이시다. 그러므로 이게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합해서 한 몸이 되고 그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는 사실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같은 데 가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자기 백성과 혼인하는 대향년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중요한 구속의 대드라마 속에 들어있는 주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쉽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받는 감동도 많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런데 그 자기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른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치른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른 희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 토지를 사는 것은 대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뭐 땅이라는 것이 뭐 한두 푼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뭐 투자가 아니고 자선 사업이에요. 순전히. 왜냐하면 토지를 사도 또 결혼까지 하지만은 그 룻과 그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히 재정적인 희생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인들을 이를테면 죄가 폭군과 같은데 우리를 사잡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값을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대신 대속을 하셨죠. 그래서 구속의 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물론 이제 보아스가 치른 대가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훨씬 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보아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또 희생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처럼 훌륭한 성품을 가진 보아스를 선물로 줬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받기 위해서 희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공헌한 거 하나도 없죠.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선물로 오신 거예요. Baby Jesus, 우리의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고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만드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작은 베이비 지저스라는 포장에 넣고서 우리에게 오게 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헌한 것이 있어요?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시고 어떤 희생으로 어떤 자비와 정의를 베푸시면서 사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오신 선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라가면서 다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하셨고 저런 일 하셨고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치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구속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일전 한 푼 없는 이방인 여자 룻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믿어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차원을 우리가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복은 그저 그런 거죠. 그저 그런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내 심견에 관한 그런 것들, 물론 그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가, 그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축복의 관심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서 주실 것이다.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 않겠느냐.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한 마리의 참새의 운명도 손에 주시고 하나님 모르게 떨어지는 새 한 마리가 없는데 너의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겠느냐. 너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너의 문제가 풀리도록 하라. 나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대우주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못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두 번째 측면의 희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아스는 사실상 동네 유지였거든요. 재산가였고. 이제 그 정도의 신분이라면은,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의 신분도 상당한 레벨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재산과 동망을 갖춘 자에게 결혼하고 싶은 후보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서 난데없이 이방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이방인 백성들을 아주 하찮게 보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접촉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 지역을 혹시 부득불 지나가게 되면 갔다 와서 발 씻고 손 씻고 다 목욕 재개하고 그랬어요. 그 부정을 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이방 여자로서 신분이 선하고 가난한 룻을 맞이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거죠. 하늘의 왕자를 드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우리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받아하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셨어요. 우리와 결혼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예, 뭐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인 결혼, 또 나의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결혼,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얼만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측정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람을 고르느냐, 나의 배우자를 고르느냐.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르고 결혼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이게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 우리가 찌들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 돈이에요. 옛날 분들 보면은 그 마음 하나 보고 뭐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하면 바보 취급받죠. 뭐 마음이 뭐 반미개 주냐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행복할 것으로 믿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물 보고 내가 결혼했다가 그랬더니 뭐 속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다 갖출 거 갖췄다고 해서 그분들의 성품도 그러면 거기 따라오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죠. 돈 많고 직업 좋고 학력 좋고 뭐 인물 좋고 뭐 좋고 뭐 좋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사랑도 많습니까? 사랑과 인격은 외모나 신분이나 수입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 번 여러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라 보시느니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폐부를 꿰뚫으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뭐 강성한 국가고 잘나고 그 사람들의 백성들이 다 훨씬 뭐 장대하고 인물이 좋고 배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서 그들에게 뭐가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께 뭐 헌금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뽑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타민족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슨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뭐 볼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신학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비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뭐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 우리가 뭐가 나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생각 안 해요. 그냥 확 나가버리죠. 감정으로 휙 나가버리고 기분으로 나가고 그냥 분위기로 나가고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그러면 교회요? 아, 그 분위기 좋은 데 찾죠. 이래요.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아, 찬양 소리가 멋있더라. 그거 아주 잘 돼 있더라. 시설이 좋더라. 뭐 주일학교 좋사. 그 교회 다닌다. 그죠? 조금 있으면 뭐 말씀이 없더니 뭐가 없더니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런 불평이라도 말씀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건전한 거예요. 그런 게 전혀 관심 없어요. 뭐 말씀, 뭐 그 강사 말씀이나 저 목사 말씀이나 뭐 그게 다 은혜 있어요. 이러버리죠. 그럴 리가 없죠.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께는 가거든 절대로 교회를 그냥 정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다녀보고 결정하라. 또 다른 데도 다녀봐라.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가 확실할 때까지 말씀이 확실하게 복음이 그 속에 있는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있는지 십자가의 가치관이 묻어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하라. 성경공부만 해도 가보고 가정예배 거기도 가보고 사람들을 사귀어봐라. 교회에서 자꾸만 잘하고 끌고 막 이름 적지 않으면 전화번호 달라고 뭐 어쩌라 그러면 주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자유를 존중해 주십시오. 맨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가르치면서 왜 교회 나오면 목사 받겠다. 어떤 교회 가면 뭐 대행교회 갔더니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벽에다 붙여놓고서 사진도 다 찍어요. 목사하고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유대인들이 지금 멸시했다고 그죠. 그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방인이든 뭐 아니든 그거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뭐 외모나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멀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야고보서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뭐 농마 같은 것을 입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대하느냐, 너희들이. 또 아주 멋지게 막, 그냥 비싼 차 타고 그냥, 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앞으로 오라고 그러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본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민족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친 백성이라고 이렇게 공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큰 희생을 하는 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품고서 진실을 품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보아스도 룻을 자비와 사랑과 큰 희생으로 맞이했어요. 아내로. 보아스는 체면과 위신에는 룻이 적합한 상대가 아니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강한 자예요. 근데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진실로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춰서 드러난 능력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오셔서 낮은 너에게 나는 참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고 종탑만 높이고 강대상만 높이고 헌금 액수만 높이고 교회당만 크게 지어서 그래서 위대하게 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을 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시작하셨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도 그랬고 참사랑을 위해서 체면이라든지 위신의 벽을 넘어서 희생의 바탕 위에 미래의 신방을 꾸미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 외모가 안 좋다고 해서 배경이 약하다고 해서 밀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엘리트 종교가 아니에요. 대중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 종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고급 종교, 양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만 와서 즐길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종교를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이런 교회가 계급사회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천하고 귀한 것이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천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 무계급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계급을 만들고 상하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목사는 막 신령하고 막 목사는 권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도 죄인으로서 구속받은 성도의 한 사람이지 무슨 목사가 그렇게 뭐 권위가 별도로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목사가 다 해야 돼요. 또 목사에게 다 의존해.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자율적인 신앙을 잘하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목사 없으면 그냥 신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하든 속에서 말하든 그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참 말씀이셔도 안 들어가면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풍조를 밀어내는 것이 뭡니까? 경신된 교회 할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런 데는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동의가 안 가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다니냐? 내 돈 줘가면서. 보아스는 모든 장애를 극복을 했어요.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룰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금방 이 방해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더 서열이 가까운 기업무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사람한테 이제 뺏기게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자기가 선량한 이웃으로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도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기업무를자 자기보다 순위가 빠른 사람이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가 룻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관계 없이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받은 것을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편드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실 때 바로의 여러 저항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바르게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어떻게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속주로서 우리들을 막는 모든 라이벌들과 모든 고난과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날마다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는 뭐 아쉽다고 믿으니까 다 됐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찬양? 뭐 와서 그냥 노래로만 찬양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해야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보아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룻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되시게면서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시고 제게 은사를 주시고 제게 기회를 주시고 제 삶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또 그래서 하루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족 구속주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왜 못 믿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악을 행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친족 구속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건데 신뢰하지 않죠. 예수님을 신뢰하면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상관하지 말아야 할 텐데 예수님의 신뢰를 안 하니까 사람에 껴어서 뭘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비복음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 거죠. 결국은 사탄에 좋은 일 시키면서 사는 계획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외모로 보는 거예요. 외모, 교회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목사들끼리도 서로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왜 변화가 안 옵니까? 왜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원색적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약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것이 원색적이에요. 거기 무슨 칼라를 오프칼라 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색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액면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한마디는 그게 다시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초보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왜 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크리스천이 예수님과 갖는 관계가 결혼 관계에 같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결혼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신혼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예레미야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순수했던 그 시절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요. 광야에 40년을 방황했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광야에서 맨날 우리가 듣기 좋고 잘 써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다 엎드려 죽었다. 우리 나름 말에 그 엎어져 죽었다는 게 그렇게 실감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 죽어버렸다고. 그럼 저주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주는 약속과 기업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지만, 그러나 내 내리 속에는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기억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과 가졌던 신혼 시절의 단꿈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의 초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니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가졌던 그 햇살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은 그 사랑 붙잡고 그 한때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이 사시면서 계속해서 구애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수고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보아스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보셨을텐데 이해를 하나 들고 말씀 마치겠는데, 지난 9월 달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그 교황의 그 차량 행렬이 그 백악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5살 먹은 그 꼬마 여자아이가 그 바리케이드 있는 데를 빠져나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황 있는 데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통제선에 넘어서 교황이 가려고 경호원이 그냥 두겠어요? 경호원이 막았죠. 애를 막았죠. 못 가게. 근데 그 장면이 교황의 눈에 딱 띄었어요. 교황이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애 오라고 그러고 나게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경호원들이 자세를 바꿔갖고 그 애를 데리고 교황에게 왔어요. 그 이게 들어서 5살밖에 안 되니까 들어서 교황에게 이렇게 줬어. 그 교황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5살 먹은 그 아이가 손으로 교황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이 소피아였는데요. 근데 그녀의 손에 작은 자기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에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슨 그림이냐면 교황을 가운데 두고서 각국의 어린 아이들이, 인종이 다른 애들이 우로 좌로 이렇게 늘어서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걸 그 밑에 글을 썼어요. 교황님, 나는 슬퍼요. 나는 엄마와 아빠와 헤어질 것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하고 의회에 가셔서 교황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엄마와 아빠가 제가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소피아의 부모는 불법 이민자였어요. 그 소피아가 결국은 교황에게 가서 우리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호소한 거죠. 우리는 교황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세상의 인간 교황도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주었다면은 심지어 하늘에 보아 있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께서 어찌 우리의 소청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차를 세우십니다. 그 행렬이 방해를 받더라도, 그 다음 가는 스케줄이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차치하고 서셔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소청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읽고 그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